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미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2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매티스 장관이 다음 달 1일 미국을 출발해 한국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한국 고위관리들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일 도쿄로 이동해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과 고위 관리들을 만납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방문이 항구적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을 강조하고 미한일 삼각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요 가운데 해외 순방에 나서는 건 매티스 국방장관이 처음입니다. 매티스 장관이 취임 후 첫 순방지로 다른 곳보다 한국과 일본을 택한 건 트럼프 행정부가 두 동맹과의 공조를 계속 중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매티스 장관은 한민구 장관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또 이에 대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조속한 배치 등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12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 수뇌부가 도발적인 언행을 계속하고 있어 한반도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난민 수용을 일시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국토안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미 정부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가안보 강화를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특히 멕시코와의 국경지역에 장벽을 설치할 것이라며 설치 비용을 멕시코가 지불토록 하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난민 유입을 넉 달간 동결하고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인들의 미국 입국을 적어도 30일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환경보호청에 대해 언론들의 취재 접근을 일시 통제하고 새로운 사업 시행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환경청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엔 언론 보도 자료 배포나 인터넷 블로그 또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자료 게시 등을 금지하는 등 세부 조항들이 담겨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환경청 계약업체들과의 새로운 신규 사업도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농무부와 내무부 등 다른 연방기관들에도 외부와의 연락을 금지하는 등 비슷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온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른바 보도 통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백악관 보좌진들이 상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를 관할구역으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한국 경상북도 당국은 김관영 경북도지사가 25일 독도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독도 경비대원들과 악수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에 대해 도쿄 주재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김 지사의 추가 방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 역시 한국 외교부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경상북도 측은 하지만 김 지사의 이번 독도 방문은 보안 점검과 경비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게 불법 점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3회 연속 3관왕을 차지했던 자메이카의 육상 영웅 우사인 볼트가 동료 선수의 약물 복용이 드러나면서 금메달 한 개를 잃게 됐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IOC는 25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육상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던 자메이카 팀 선수 네스타 카터가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돼 메달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는 소변 샘플 재검사에서 금지 약물인 메탈 헥사나인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IOC는 이에 따라 네스타와 함께 뛰었던 자메이카 계주팀의 금메달을 반납하도록 했고 당시 은메달을 땄던 트리니다드 토바고 팀이 금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이상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시리아의 아이들도 미국의 아이들처럼 똑같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6년여에 걸친 내전으로 연일 포탄이 떨어지는 시리아의 알레포에서 자신의 처참한 일상을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를 통해 세상에 알리던 7살 소녀 바나 알라베드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매일 죽음과 맞닥뜨려야 했던 이 소녀는 지난해 12월 가까스로 시리아를 탈출해 터키에 정착했는데요. 여전히 시리아에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에게 꾹꾹 눌러 쓴 손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알라베드는 이 터키에서 자유롭게 집 밖에 나갈 수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됐다면서 그래서 자유와 평화가 더 소중한 것 같다고 적었는데요. 텔레비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번 봤고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평화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직접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 편지가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이 전쟁을 멈추고 모두가 평화롭기를 바라는 7살 작은 소녀의 바람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대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월 26일 목요일 북한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서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 신의주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함흥 영하 10에서 영상 6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지미 잇월드의 노래입니다. The Middle. 이제 인생의 절반쯤 왔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는 내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Try everything you can. And don't you worry what they tell themselve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국 정부가 중국산 대형 자동차 타이어에 대해서 덤핑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이 조치가 취소되지 않으면 보복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회담을 나눴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외교 정책에서 인도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이 지난달 유엔 안보리의 반대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에 자국민 정착촌 건설을 강행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타이어에 덤핑 판정을 내렸군요.
예,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트럭과 버스용 타이어에 대해서 덤핑 판매와 불법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난 월요일에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특정 수입품의 가격이 경쟁 국가나 국내 생산품보다 크게 낮아서 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걸 덤핑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이렇게 덤핑 판정을 받으면 이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의 가격 차이를 따져서 그만큼을 메꿀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 중국산 트럭과 버스용 타이어에 9%에서 23% 정도의 반덤핑 관세율을 책정했고요. 또 중국 정부가 이들 타이어 업체에 주는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약 39%에서 6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파는 이 중국산 타이어의 값이 그만큼 이 그 세금만큼 비싸지는 거겠군요.
예, 맞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오는 3월 초에 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상무부의 이 결정에 받아들여질 게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트럭과 버스용 타이어는 관세만큼 미국 세관에 보증금을 물어야 되는데요. 판매가가 크게 뛰어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걸로 경제 매체들은 일제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죠?
예,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의 왕허진 국장은 미국 상무부가 지극히 불공평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무역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걸로 수요일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왕 국장은 또 권리를 침해당한 한데 대해서 중국은 반드시 필요한 행동에 나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번 조치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이 첫 덤핑 판정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이 중국을 불법 수출 보조금 지급, 지적 재산권 무시 등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목해서 이 45%의 높은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서 이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교수를 이 신설된 대통령 직속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고요. 또 역시 중국의 비판적인 윌버 로스 윌버 컴퍼니 회장을 상무장관에 지명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주 트럼프 새 정부 출범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첫 덤핑 판정이어서 미국 언론은 물론이고 중국 현지에서도 양측이 우려해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현실화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덤핑 판정을 주고받고 있다고요?
예.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부터 이 경쟁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는데요. 미국은 작년 5월에 중국산 냉형 간판과 철강 제품 일부에 각각 522%, 451%에 달하는 막대한 반덤핑 관세를 매겼습니다. 한 달 후에 중국은 미국산 필름에 23.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11일에는 주로 동물 사료용에 사용되는 미국산 옥수수 주정밥, 이 곡물 찌꺼기에 약 42%에서 54%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 총리와 통화를 했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회담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총리와 캐나다 총리, 멕시코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에 이어서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외국 정상과의 통화였습니다. 인도 유력 매체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에 인도 총리와 통화한 건 미국 새 정부가 인도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대외정책 우선순위에 놓은 걸로 보고 향후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양국의 정상이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예, 백악관이 화요일 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설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인도는 전 세계에 산적한 과제를 함께 해결할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강조했고요. 또 테러와의 싸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같은 편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모디 총리의 연내 미국 방문을 초청했고요. 모디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네. 자, 단순히 취임 초에 전화 통화를 한 사실 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예, 인도 언론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부터 유독 인도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이 모디 총리가 관료제 개혁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이 트럼프 당시 이 공화당 후보가 유세 중에 인도에 보낸 찬사를 재조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 고위직인 연방통신위원회 FCC 위원장에 인도계 미국인 아지트 파이를 임명한 것을 미국 새 정부의 친인도 정책을 보여주는 단면 가운데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미국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여러 미국 언론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적 급부상을 견제하는 데 미국과 인도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최근 몇 년 새 이웃나라 중국과 서로 상대방을 겨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앞다퉈서 개발하면서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6월에 워싱턴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정기적인 합동 군사훈련 또 군수지원 협정에 합의했고요. 미국은 인도의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인도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인도는 핵무기를 비롯해서 전략무기 체계를 보유한 이 세계 4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특히 막대한 인구, 정보통신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안에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에 맞설 잠재적인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인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통화한 이 다섯 번째 외국 정상이다라고 앞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먼저 통화했던 네 명의 다른 정상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중동 지역 현안을 푸는 과정에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재협상을 선언한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 정상들인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냐니에 또 멕시코 대통령과도 전화회담을 했는데요. 이들은 조만간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테러 공조와 군사 지원을 약속하고요. 이집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촌 건설을 확대한다고요?
예, 이스라엘이 화요일 보통 웨스트뱅크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지 이틀 만의 일이었는데요. 정착촌 건설에 반대한 지난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조치여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불거질 걸로 외신들이 일제히 전망했습니다. 또 중동 아랍 국가들로 구성된 아랍연맹은 이스라엘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평화에 장애가 되는 일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유대인 정착촌이라는 게 뭔가요?
예, 1948년에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한 이래 양측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994년에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은 후 미국과 유엔 등의 중재로 양측을 이 지역에서 두 개의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평화협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 정착촌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일대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국적 유대인들의 주거지를 말하는 건데요. 유엔 안보리는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이렇게 정착촌을 짓는 행위가 영내 평화 정착 노력에 을 해친다면서 반대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채택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유엔은 이스라엘의 이 일방적인 조치는 이른바 이국가 해법의 바탕을 둔 중동 평화 과정에 장애가 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확대 계획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예,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 지역 내 아리엘 정착촌 등의 주택 2,500채를 신축할 계획인데요. 이번 계획은 2014년 4월 미국이 중재하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협상이 결렬된 후 최대 규모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설명했습니다. 정착촌의 전체 규모는 40만 채 정도입니다. 메이르 트루제만 예루살렘 부시장은 앞서서 아랍권 매체인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서 연기됐던 이 건설 계획을 이번에 승인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때처럼 손이 묶인 상태가 아니다. 이제 마침내 정착촌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의 이전 정부는 정착촌 건설을 반대해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미국은 평화를 해친다면서 이 정착촌 확장을 꾸준히 반대했는데요. 지난달 유엔 안보리의 정착촌 반대 결의안 투표에서도 기권표를 던지면서 사실상 결의안 채택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당시 당선인이었던 트럼프 신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이 결정을 비판했고요. 취임 후에 친이스라엘 정책을 예고했는데요. 숀 스파이서 신임 백악관 대변인은 화요일 이스라엘의 이 정착촌 확대 소식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 될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요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기 위한 조처 등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2일에 새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다우존스가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당시에 했던 공약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취임식 다음 날에 당장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고요. 취임 첫 주인 이번 주에 들어서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탈퇴하고 키스톤 엑세 송유관 건설과 다코타 엑세스 송유관 건설 사업을 되살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습니다. 또 수요일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기 위한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수요일 장벽 건설 등 국토 안보에 관한 일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초기부터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크고 또 아름다운 장벽을 세우겠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 왔었죠.
맞습니다. 장벽 건설에 8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 비용은 멕시코가 부담하게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일단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뒤에 나중에 멕시코 정부가 내게 하겠다는 건데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장벽 건설비를 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엘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네. 자, 수요일 그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 수용을 4개월 동안 동결하고 이슬람 국가 출신 난민의 미국 입국을 최소한 30일 동안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출신이 포함되는데요. 이 당국이 확실한 신원 확인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이들 국가에서 오는 난민은 당분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종교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도들이 주를 이루는 국가에서 오는 기독교 신자들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에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난민 정책 비판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자 모든 이슬람교도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말해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테러와 관련이 있는 국가에 한해서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죠. 참고로 지난해 미국은 8만 5천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가운데 약 7분의 1 수준인 12,500명이 시리아 난민이었습니다. 이전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0월에 시작해서 올해 9월에 끝나는 2017 회계연도 난민 수용 목표를 11만 명으로 올려 잡았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 이민자 보호 도시의 협조를 강제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민자 보호 도시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는 도시를 말하는데요. 뉴욕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를 포함해서 300개 도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원래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 자리가 공석인 상태죠?
그렇습니다. 약 1년 전에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사망한 뒤에 지금까지 여태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메리 갈랜드 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인준 절차를 밟기를 거부했습니다. 새 대통령이 지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인준 청문회조차 열지 않았는데요. 자, 이제 새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들어보시죠.
I'll be making my decision this week. We'll be announcing next week. We have outstanding candidates and
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뛰어난 후보들이 많다면서 이번 주 중에 후임자를 결정해서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자,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오는 2월 2일에 발표하겠다면서 날짜를 아예 못 박았습니다. 현재 후보군이 3명으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닐 고서치 판사와 토머스 하디먼 판사, 윌리엄 프라이어 판사 모두 항소법원 판사입니다.
네. 자, 선거운동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숨진 스켈리아 대법관과 비슷한 성향의 보수적인 판사를 이 새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 줄곧 말해왔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세 명 모두 매우 보수적인 판사들입니다. 고사치 판사는 민간 사업체의 고용주들이 종교적인 이유에서 피임과 관련한 의료 혜택을 거부할 수 있는 판결을 지지했고요. 하디먼 판사는 총기 소지의 권리에 대한 헌법 조항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프라이어 판사는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에 로데 웨이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해왔습니다.
네, 자 연방 대법관은 행정부의 각료들과 마찬가지로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요. 전망은 어떤가요?
네, 현재 거론되는 보수적인 판사들을 대법관으로 지명할 경우 민주당의 반대가는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주류 판사를 지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극단적인 성향의 판사를 지명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 반면에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자격을 갖춘 보수적인 판사를 지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현재 상원에서 주요 내각 지명자에 대한 인준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요일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인준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상원이 니키 헤일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96표 대 반대 4표로 승인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낸 헤일리 신임 대사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안을 지지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선 신뢰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국방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 그리고 중앙정보국장, 유엔 대사까지 이렇게 4명이 상원의 인준을 받았는데 나머지 다른 지명자들은 어떤가요?
네, 벤 칼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지명자와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 지명자, 윌버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가 화요일 각각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인준안이 관련 위원회를 통과한 건데요. 이제 전체 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만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무난히 인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 지명자는 화요일 두 번째 청문회에 섰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등에 관해 집중 추궁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유임될 것으로 전해졌죠?
그렇습니다. 코미 국장이 FBI 고위 관리들과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 남아달라고 요청해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 등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열흘 남겨둔 시점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대한 이메일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발표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클린턴 후보 측은 이 때문에 선거에서 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우지수가 수요일 아침 장이 열린 직후 바로 2만 선을 넘어섰습니다. 2만 선 돌파는 1896년 다우지수가 처음으로 거래된 이후 1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선 이 다우지수라는 게 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주가 지수는 주가가 과거보다 얼마나 뛰었나를 조사한 건데요. 주가지수는 수도 없이 많지만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다우지수입니다. S&P 500, 나스닥 지수와 함께 미국의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3대 지수 중 하나인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여러 종목의 주식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30개 종목을 평균 내서 만든 것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줄여서 다우지수입니다. 코카콜라와 맥도날드처럼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를 비롯해서 애플, IBM 같은 첨단 기업들이 두루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5만을 돌파했다는 건 그만큼 미국 국내 주식 거래가 많아졌고 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인다는 걸 뜻합니다.
네. 자, 이렇게 주식 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건 지난 대선 이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다우지수 2만 선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 줄곧 들려왔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고용 촉진을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크게 완화하겠다고 말해왔는데 작년 11월 선거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가 승리한 이후 기업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9% 이상 올랐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에 2만 선에 근접하면서 이제 2만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화요일에 다우지수뿐 아니라 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 다우지수 2만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치솟았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백악관에서 주요 기업 지도자들을 만난 데 이어서 화요일에는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3대 자동차 최고 경영자를 만났고요. 이 자리에서 미국 내 더 많은 제조 일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날은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과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 사업을 되살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고요. 또 수요일에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을 세우기 위한 조처를 또 할 예정이죠. 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처들이 기업 친화적인 행정불안 인상을 분명히 주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주식시장 역시 활기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제 남은 관심은 이런 주식 화랑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일 텐데요.
맞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른바 트럼프 효과가 한동안 이어지면서 증시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는데요. 우선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또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점 역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이 이미 서명했고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도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시장의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멜리사 맨체스터의 노래입니다. Don't Cry Out Loud. 소리 내어 울지 말아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Baby cried the day the circus came to town. Cause she didn't want parades just passing by her. So she painted on a smile and took up with some clown. While she danced without a net up on the wire. I know a lot about her, cause you see, baby is an awful lot like me. Don't cry out loud, just keep it inside. Learn how to hide your feelings. Fly high and proud. And if you should fall, remember you almost had it saw that when they pulled the big top down, they left behind her dreams among the litter. In the different kind of love she thought she found, there was nothing left but sawdust and some glitter. But baby can't be broken, cause you see, she had the finest teacher, that was me. I told her, don't cry out loud, just keep it inside and learn how to hide your.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 사업을 되살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은 노스다코타주 원주민 보호구역을 통과해 논란이 됐는데요. 이 지역 원주민들이 기름 유출에 따른 식수오염과 문화 유적 파손 등을 우려해 거센 시위를 벌이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사업 계획.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사업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일리노이 등 4개 주를 관통하는 대형 송유관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텍사스주에 기반을 둔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의 자회사 다코타 액세스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스다코타주 박핸유전에 매장된 엄청난 양의 원유를 지름 약 80cm, 길이 총 1900km의 송유관을 통해 일리노이주 남부 파토카까지 수송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송유관이 완공되면 하루 최고 47만 배럴의 원유를 운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37억 달러 규모의 이 거대한 공사는 2014년에 시작됐고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개발업체는 이 송유관이 완공되면 미국이 정세가 불안정한 중동국가나 남수단 등의 산유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또 노스다코타에 매장된 약 74억 배럴의 원유를 미국 중서부와 멕시코 연안 지역 시장으로도 실어나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와 지방정부에 약 1억 5천만 달러의 수익과 8,000개에서 12,000개에 이르는 건설업계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유관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은 이 지역 원주민 인디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문제는 해당 송유관이 대부분 땅속에 묻혀 있지만 일부는 지상으로 나와 있고 미주리강과 인공호수인 오아헤호 아래를 지난다는 점입니다. 미주리강과 오아헤호는 스탠딩 락스 원주민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수 부족의 유일한 식수원입니다. 따라서 만일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되면 이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뿐 아니라 미주리강 전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고 또 송유관 건설로 인해 수많은 원주민 성지와 문화 유적들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송유관 건설 항의 시위.
지난 3월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가 공사를 착수하자 수 부족 원주민들은 송유관 시작 지점인 캐넌볼 지역 공사 현장에 Sacred Stone, 즉 성스러운 돌이라고 불리는 농성장을 세우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투쟁은 초반엔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지난 7월 다코타 송유관 공사 허가를 내준 미 육군 공병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원주민 청년들이 우리의 물을 존중하라고 외치며 노스다코타에서 워싱턴까지 3,000km가 넘는 거리를 행진해 미국 의회에 송유관 건설 승인 철회를 호소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수천 명의 북미 원주민 인디언들과 연대자들이 텐트와 원형 천막을 세운 캐넌볼 농성장에 합류해 수개월째 노숙하며 평화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이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고 있고 심지어 뉴질랜드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도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집회와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당국의 대응 방식과 이를 둘러싼 논란.
최근 연방정부 소유지에서 농성을 벌여온 시위대에 퇴거 통보가 전해지면서 시위는 상당히 격렬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 며칠 전인 지난 11월 21일 노스다코타주 당국이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기 위해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사용해 논란이 됐는데요. 또 지난 11월 27일에는 노스다코타주의 중무장한 경찰 200여 명이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쫓아내기 위해 진압작전에 나서 약 150명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는 노스다코타주 정부가 물리적으로 시위대를 봉쇄하는 대신 시위대를 고립시키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시위대에 식량이나 건축자재, 이동식 화장실 등의 금지 물품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시위대 농성지로 향하는 차량을 검문해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최대한 $1,000까지 벌금을 내게 한 겁니다.
송유관 건설 중단 결정과 향후 전망.
지난달 4일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에 항의해 시위를 벌여온 원주민 인디언들은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미 육군 공병대가 미주리강을 지나는 송유관 건설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조 엘렌 다시 미 육군 대변인은 성명에서 송유관의 우회 경로를 찾는 것이 이를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히면서 미주리강의 오아헤호 아래를 지나는 마지막 경로 건설을 거부했습니다. 시위대는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했지만 송유관 건설을 진행하는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는 정치적인 조치라며 비판했는데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송유관 건설 사업을 되살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겁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can't put one's finger on it. can't put one's finger on it 입니다. 오늘 let's find out what can't put one's finger on it means.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can't put one's finger on it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Now, you've had a good look at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ainting?
It's beautiful, but something is missing.
What exactly do you think is missing?
I can't put a finger on it. Let me take another look later.
Sure.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Now you've had a good look at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ainting? 새 그림 잘 봤지? 어떤 거 같아? 라고 묻자 제가 It's beautiful, but something is missing. 아름답긴 한데 무언가가 좀 빠진 거 같아. 라고 답했습니다. 제이슨은 What exactly do you think is missing? 어, 그래? 그럼 뭐가 빠진 것 같은지 정확히 말해줄래? 라고 하자 저는 I can't put a finger on it. Let me take another look. 솔직히 딱 잘라 말하기가 힘들어.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 라고 했습니다. Well, keep today's phrase can't put one's finger on i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Now, you've had a good look at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ainting?
It's beautiful, but something is missing.
What exactly do you think is missing?
I can't put a finger on it. Let me take another look later.
Sure.
Today's phrase, can't put one's finger, F-I-N-G-E-R, finger on it. Can't put one's finger on it is used when you can't find out the exact reason why a situation is the way it is, especially when something is wrong. It can also mean that you can't recall or remember something. Can't put one's finger on it은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정확히 알아낼 수 없다, 또는 또렷하게 생각해내기 힘들다와 같은 뜻입니다. 본문에서처럼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한데 알아내기 어렵다거나 의사가 병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기 힘든 경우에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Well, let me give you an example. If your friend looks a little different today, but you can't seem to figure out why,
오늘따라 친구가 뭔가 다르게 보이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you can say, you look a little different today, but I can't put my finger on it.
너 오늘 좀 달라 보이는데 그게 뭔지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영어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Now, you've had a good look at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ainting?
It's beautiful, but something is missing.
What exactly do you think is missing?
I can't put a finger on it. Let me take another look later.
Sure.
네, 오늘 배우신 표현 can't put one's finger on it은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또는 또렷하게 생각해내기 힘들다, 이라는 뜻이죠.
Well, keep on practicing with your friends and let me know how it goes, okay?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러시아 정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외부 세력에 의한 선동, 심지어는 배신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잠재우려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비판 세력의 목소리를 제거하는 주요 수단으로 2012년 제정된 법률을 동원했습니다. 이 법은 해외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나 광범위한 의미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들을 해외 에이전트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이 조직들이 반역자라는 것을 시사하려는 고의적인 의도입니다. 또 이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치적 활동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합니다. 심지어 모든 인권 옹호와 관련된 활동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법무부는 155개 단체를 외국 에이전트로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에서 러시아 정부는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 고문 척결 운동, 에이즈 확산 방지 활동, 그리고 철새 보호 운동을 벌이는 단체마저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6년 2월 법원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아고라 협회를 폐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이 단체가 외국 에이전트 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5년에 설립된 아고라 인권협회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체제 하에서 정치 활동을 이유로 기소된 러시아인들을 변호하고 지지하는 단체입니다. 반정부 활동이나 공연을 해온 록밴드 그룹 푸시 라이엇, 그리고 야당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리 등이 이 단체가 변호하는 인사들입니다. 러시아 주민들은 정부가 책임 있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민사회의 제 역할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정부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